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같이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을 먹이셨는데 그 자리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도 같이 있었죠. 아마 다 합치면은 모르긴 몰라도 2만 5천명 아마 3만 명 가량 되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때는 피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셔서 아마 자녀도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분들을 다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었죠. 보통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따랐던 그 어느 숫자보다도 많게 예수님을 아마 따랐을 겁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였죠.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을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들으면은 혼돈스러워할 만한 말씀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이 막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느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내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지만은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어려워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한 것 아닙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해를 못했고, 부활도 이해를 못했고, 승천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독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승천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승천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그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때부터는 나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6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진리는 늘 언제나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개미들이 사람만큼 커져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우주를 가고 우주 비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보낸 그 기구가 명왕성에도 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개미들은요, 도무지 들어도 듣기는 듣지만은 들을 수 없는 말이죠. 보기는 보지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차원이 낮은 이 인간들이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늘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 육의 세계에서는 걸림이 됩니다. 이성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걸림이 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걸림이 없었습니다. 왜 걸림이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예술가도 뭔가를 만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의, 예술의 극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아담을 멋지게 만드셨겠죠. 어깨도 떡 벌어졌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담을 보면은 입이 벌어져서 아마 침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멋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단순히 생명,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션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죠.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똑같은 행위입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담을 떠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는 그 순간부터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한 단계 훅 밑으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자연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면은 도대체 저게 뭐가 재미있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도대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군대 병마부대에 입대를 했을 때 술 마시지 않죠. 담배를 태우지 않죠. 그리고 그 우리 소대에 그 저게 전통이 사창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그 소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어떻게 기적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현실이 어떻게 천국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 보여주어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러나 이런 동시에 이런 걸림의 현상은요,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다시금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자, 걸림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선포하면은 대부분의 자연인들이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골수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무슨 용어를 쓰냐면 환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서 별명이 환자였습니다. 저기 환자 온다 그럽니다. 무슨 환자냐면 예수 환자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다 관심을 안 가지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저게 뭘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손오공인가? 저분이 누굴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탁 터치를 하시면은 순간 아! 이거구나 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62절 말씀에 보면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약적인 논리의 비약을 말씀을 합니다.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간다면은 내가 있던 그곳으로 승천을 해서 간다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현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진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은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을 하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리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믿을래? 그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본다면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은 사실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말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은 지금 평범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건 사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야,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다 걸리는 말씀들이죠. 이성으로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고 내가 너희를 왜 집을 그곳에 건축한다고 그러고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정상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근수근 되고 있습니까? 왜 걸림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3절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왜 이해를 못했냐면은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의 관점에서 이 이성을 가지고서 영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육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까? 왜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성으로는 육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육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감성, 감정, 철학, 우리가 만든 종교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가지고 성령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유창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설득을 아무리 잘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영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이 자꾸만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상들, 종교, 지성, 이성, 모든 문학들,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만 마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는,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그거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죠.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 내가 한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으면요, 졸립고 재미도 없고 오죽하면은 잠이 안 올 때에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읽어라 그러겠습니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낳고 알지 못한 이름만 자꾸 낳고 얼마나 지겹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죠. 어? 이 말씀 속에 낳고 하는 것 속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도 그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야, 나와 같은 죄인도 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갑자기 그 족보가요,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지겹습니까? 제사,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사. 근데 그게 죽어나가는 짐승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흔들고 위로 올리고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부터는 레위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막이 읽어보면 얼마나 그 이해하기 힘든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이 그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앞에 가면 향단이 있고 그 커튼을 또 열고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무슨 규례가 그렇게 많고 지켜야 할 게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눈이 확 열리면은, 성령께서 그 눈을 확 열어주시면은, 와, 법궤가, 성막이 이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구나. 그때부터는요, 레위기가 막 재미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성으로만 딱 보면요, 도무지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갈증만 더 증폭이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니, 꿀이 더 달죠. 어떻게 이 말씀이 더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인가? 도무지 이성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거는 살짝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서 반응을 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격이 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일만 되면은 하기 싫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아침에 꼭 머리를 감습니다. 그럼 다 이 앞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형이랑 둘이서 딱 깨끗한 옷을 입고 딱 앉아서 말씀을 듣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수련회를 가서 형님 누님들이 그렇게 동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피아노 뒤에 딱 숨었습니다. 저 뒤에 숨어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이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이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가 저녁 10시경에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앞에 갑자기 십자가 세 개가 보이면서 그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 제가 딱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으셨죠. 그때부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부터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전부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7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말씀이 전혀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성령께서 딱 역사를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제서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께서는 이 엄청난 일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성경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할 때 그의 능력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바라기는 드림교회를 밟는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네, 여러분들은 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여기에 모여서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믿게 되었습니까? 65절입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6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질 수가 있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평생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공부하는 자에게는 학자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술을 하는 자에게는 예술을 잘할 수 있는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무익합니다. 그러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활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